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대표가 상원에서 관광보험법 처리를 연기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의 발표는 자당 소속 존 맥케인 의원이 병원에서 수술받고 일주일 동안 쉬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해진 뒤에 나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맥케인 의원의 쾌유를 빈다며 그간 상원은 다른 현안들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케인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면 건강보험법안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상원에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을 대체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면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6일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대체 법안에 반대한 바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맥케인 의원도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6일 요르단강 서안에서 총을 쏘던 무장계한 한 명을 이스라엘군이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 군경은 전날 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총을 쏜 용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무장괴한이 포위된 뒤에 총을 겨누자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 한 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사람과 군경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2015년 10월 1일에 폭력 사태로 팔레스타인인 270명 이상, 이스라엘인 20명 이상, 그리고 몇몇 외국인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폭력 사태가 나는 것을 두고 팔레스타인 측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함께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36%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도는 42%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은 5%포인트가 늘어 58%를 기록했고 특히 48%는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약 절반인 48%는 트럼프 정부 아래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가 추락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고위급 참모가 러시아인들을 만난 사실이 알려진 뒤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이 만남이 부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쿠데타 실패를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십만 명이 참여한 집회에 나와 연설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데타 주모자들은 참수해야 할 반역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연설에서 쿠데타군을 막은 시민들을 칭송하고 의회가 쿠데타 주모자들을 처형한다는 법을 만들면 여기에 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터키 국기를 흔들며 이스탄불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1년 전 터키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50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에르도안 행정부는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뒤 쿠데타 지지 세력을 뿌리 뽑는다며 공무원 12만 5천 명을 해고하고 5만 명 이상을 체포한 바 있었습니다. 16일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 있는 한 축구 경기장에서 담이 무너져 8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49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쏴 관중들을 해산하려 했고 이에 당황한 관중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담이 무너졌습니다. 관중들끼리의 충돌은 경기 종료 호각이 울린 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싸우던 관중들은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무너진 담벼락이 바로 희생자들을 덮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네갈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행 중인 선거 일정을 희생자 애도를 위해 하루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경고의 의미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북한 내륙에선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고 내일과 모레 오후에는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함경북도에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7일 오후부터 밤까지 함경도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는 성공했지만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김정은 정권을 옥죄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된 근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자, 오늘 두 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은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죠.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ICBM 기술과 관련된 이제 정보 보고인데요. 먼저 국회 정보위원회 이완영 의원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네. 자, 북한이 지지난주에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게 ICBM급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이미 한 상황이고요. 서훈 국가정보국장이 국회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그런 분석인데요.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북한이 시험 발사했다. 그리고 재진입 기술까지도 다 확보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서방 측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가진 그런 그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네.
이것은 미국이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여기에다가 ICBM까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상당히 대단한 기술적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이런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그 재진입 기술 ICBM과 관련해서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데요.
네.
이 부분을 아직 완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문가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발표 그리고 또 분석에 기인한 것인데요. 북한 측 발표를 보면 고각으로 2802km를 상승을 했고 그래서 993km를 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실제로는 서너 배의 거리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6,7천에서 7,8천km까지 정상 발사로는 됐을 것이고
예.
그렇게 볼 때 미국의 알래스카까지는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러나 사실 이 재진입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정상 발사에서 그 사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재진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한 7,000km 정도의 고열이 난다 그러죠.
예.
그리고 상당한 진동이 발생하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탄두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춰야 되는데 북한은 이 재진입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예.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완성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기술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예.
그 부분은 바로 아직까지는 북한의 ICBM 개발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바로 이 맥락에서 그 한국과 미국 당국은 이번에 ICBM과 관련해서 평가해서 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앞서서 이제 분석해 주신 그런 ICBM급 사거리 이것도 이제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이제 ICBM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고도한 기술들을 많이 요하는 그런 무기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함께 또 거론되고 있는 게 뭐 사거리 얘기는 앞서서 했고요. 그 핵폭탄 소형화, 핵탄두 소형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이 이런 기술을 지금 달성을 했습니까?
네,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최종 목표는 미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 확보하는 것인데요. 이를 좀 더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에서 미국의 그 서부 로스앤젤레스까지 거리가 약 8,000km입니다.
예.
따라서 그 ICBM을 개발했을 경우 이 ICBM이 약 8,000km 이상을 날아야 되고요. 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무슨 워싱턴, 뉴욕 이런 미 본토 중에서도 동부 쪽을 겨냥하려면 약 12,0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그 ICBM을 개발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발사한 그 화성 14형 미사일은 대략 약 정상 각도로 했을 경우 약 8,000km 정도 날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하면은 미 서부 그 로스앤젤레스까지는 아마 그 다달할 수 있는 그런 사정거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아, 뭐 동쪽에 그 뉴욕이나 뭐 워싱턴은 안 되더라도 LA는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일단 사거리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요. 이것은 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다시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그 탄두 소용화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대개 그 핵탄두 무기가 한 500에서 700kg 정도 작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핵탄두 소용화는 물론이고 표준화 규격화를 했다 이렇게 지난해 3월에 주장한 바 있고요.
예.
또 사진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나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연 그 같은 소형화 한 500에서 700 정도 나가는 그 소형화 핵탄두를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좀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북한 문제를 계속 보고 있는 그 한국 그 정보당국은 소형화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다섯 번이나 핵실험을 한 것을 감안할 때 이미 소형화는 상당히 이뤘을 가능성도 있고 참조로 그 한국 국정원은 지난해 9월 북한의 그 핵탄두 소형화가 생각보다 빠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소형화가 북한을 진짜로 이뤘느냐 이것은 뭐 알 수 없지만 이미 완성을 했거나 또는 90% 이상 완성했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미사일은 시험 발사할 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분석 중에 하나가 기술이 계속 진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평가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북한이 언제 정도에 확보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또 관건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국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게 있습니까?
한국 국가정보원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예.
다만 중요한 것은 국가정보원이든 민간 전문가들이든 북한이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라는
예.
것이죠. 지금까지의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속도를 보면 그것 자체가 말을 해주고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서방 측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미사일 기술을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또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대체로 ICBM을 완성해서 실전 배치가 가능하려면 10차례가 넘는 그런 시험 발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발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실제 사거리하고는 관계없이 고각 발사를 한 것인데 아직까지 거쳐야 되는 앞으로도 남은 그런 그 시험 발사 그리고 또 확실치 않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시험 시설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시험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보자면은 빠르면 2, 3년 그리고 길게는 5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이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을 미국이나 한국이 어떻게 이제 분석을 했는지 그 전에 드렸는데 러시아의 경우는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도 군 당국이 초기에는 이와 비슷한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러시아는 계속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화성 14형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흥미로운 대목이라면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7월 4일 날 북한이 그 최초의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그 화성 14형을 발사했고요. 장초에 그 분석을 좀 그 거친 다음에 미국, 한국 등은 전부 다 이것이 그 북한 최초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5,500km 이상을 날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그런 그 발표를 일제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당사자인 북한도 이제 이것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그러고 또 한국, 미국, 중국 이런 세계 각국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이것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유독 그 러시아 북한과는 우방 관계인데요. 러시아 정부만이 이것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런 주장을 그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7월 4일 그 다음 날 7월 5일 그 뉴욕에 있는 그 유엔 안보리 그 본부에서도 바로 그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
예.
러시아 정부 대표가 바로 그 같은 주장을 해서 당시 회의 석상에서도 약간 좀 그 논란이 일긴 했는데요.
네.
러시아가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그 분석 견해 이런 것을 내놓고 있는데
네.
대개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기술적 측면인데요. 당시 북한이 발사한 그 화성 14형을 그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2단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1단이 상당히 그 추진체를 해서 올라간 다음에 사거리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조그만 그 2단 추진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 번 더 날라서 이것이 그 한 정상적으로 하면 5,500 이상 날을 수 있다 이런 그 얘기인데요.
예.
아마 러시아가 1단 그 로켓은 뭐 레이더로 추적을 했는데 2단 부분을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 부분만 그 추적을 했기 때문에 그 사거리가 5,500이 안 된다. 따라서 중거리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것 같다. 이런 예.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네.
북한이 진짜로 그 사상 최초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이 이제 인정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한 그 대응책과 관련해서 정치적 부담이 따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최초로 미 본토, 서부, 로스앤젤레스 정도, 알래스카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그 제재를 해야 되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조그만 중거리 미사일 이런 걸 발사했을 때는 그냥 언론 성명만을 채택을 했는데요. 미국도 이것은 그 상당한 군사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엔 도저히 둘 수가 없고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그 대북 제재를 취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러시아가 이것을 인정할 경우 러시아도 자동적으로 그 같은 어떤 그 미국의 입장에 100%는 아니지만 대북 제재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당위적인 그 이유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것을 일부러 중거리 미사일이다 따라서 제재에는 피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예,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뭐 결함, 함계 혹은 정치적인 이유 이렇게 두 가지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성 14형에 대한 분석. 그 각 나라마다 조금씩 이제 온도 차이가 나는데요. 북한에서만큼은 지금 굉장히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움직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이번에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서 나름대로는 사실 이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완전히 갖췄다. 핵무기 소형화를 통해서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공격할 수 있는 최고한의 그 기술을 가졌다 이런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하자면 업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그 경축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네.
사실 북한은 이번에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물론 기술적인 완성을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은 두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추고 있고 타격할 수 있다. 미 본토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북한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북한은 그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이것이 성공했을 때 그리고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을 때 이런 기술적으로 어떤 그 이정표가 되는 이런 성과를 얻었을 때 사실 이 시설 그 시험 발사 자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줄곧 참관을 직접 했고요.
예.
이번에는 그 와중에서도 가장 말하자면 중요한 성과라고 북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수도 평양에서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지방에서도 경축하고
예.
이런 행사들을 잇따라 대외적으로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최영기 기자.
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이 7월 4일 날 그 화성 14형 발사를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그 평양에서 그 수십만을 동원해서 그 군중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밤 또 그로부터 한 일주일 내내 불꽃놀이 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그 경축 무대 공연 또 과학자 기술자에 대한 무슨 표창 영웅 칭호
네.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북한의 의도는 뭐 분명합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얘기해온 것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그 같은 노선에 따라서 최초의 가시적인 성과이기 때문에요.
예.
이것을 자신의 하나의 그 정치적 업적으로 이제 포장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같은 그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아진 겁니다.
예.
북한이 같이 그 가용 자원을 핵과 미사일에 돌림으로써 일반 경제는 그 상당히 제재를 받아서 어려워지겠다 이런 그 측면이 하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핵실험 가능성입니다. 그동안의 북한의 그 과거 그 행태를 보면 북한이 먼저 그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 안보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재 또는 언론 성명 어떤 그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이를 빌미 삼아서 핵실험을 감행한 적이 있는데
예.
이번에도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더욱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렇게들 전문가들은
예.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이 최근 발사한 화성 14형에 대한 한국 정보당국의 분석과 또 북한의 분위기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폴란드에서 연설을 하면서 북한의 ICBM 발사는 아주 나쁜 행동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ll on all nations to confront this global threat and publicly demonstrate to North Korea that there are consequences.
네, 북한의 국제적인 위협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 그들의 매우 나쁜 행동에 대해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지를 밝힌 건데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앞서 최용기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긴급회의가 열렸고요. 또 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이미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전달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결의안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니키 헤일리 대사가 언론을 통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예.
그 결의안 초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헤일리 대사는 그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그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또는 제한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아울러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약을 가하겠다라는 제재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중심이 돼서 이번에 그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그 내용에는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들어있을 것이다
예.
라고 대체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 현재로서는 중국이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은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적인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네.
언론 보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장거리 말하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중국 측의 그 반대 입장과 맞물려서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사실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는 일단은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규탄하는 언론 성명이 안보리에서 발표되곤 하진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번에 러시아가 주로 반대하는 바람에 언론 성명조차도 아직은 채택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 대사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이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몇 주 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길게는 석 달 가까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전에 그 결의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 측의 입장이 이전보다 더 경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결의안 내용,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원유 공급 제한, 또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 사실 둘 다 굉장히 중국, 러시아가 걸려 있습니다. 특히 뭐 해외 원유 부분은 중국의 상당 부분 관여가 될 거고요. 또 해외 노동자 송출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 러시아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역시 중국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국도 뭐 저 북한 그 원유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그 미국은 이걸 끊어라. 그런 입장인 반면에 중국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완강한 입장인데요. 석유는 아시다시피 그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그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예.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 중국이 연간 한 50만 톤 정도의 그 원유 이것을 그 송유관을 통해서 단둥 그 밑에 있는 지하 송유관을 통해서 북한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그 휘발유, 디젤유 같은 이제 정제품을 보내고요. 러시아도 또 일부 그 휘발유나 그 디젤유 같은 정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이제 뭐 그 초보 단계나 중간 단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90% 이상 완성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그 원유 공급을 끊어서 북한의 그 경제를 마비시키는 이런 그 조치를 취해서 핵과 미사일을 그 개발을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예.
이 같은 내용은 이미 뭐 아마 그 중국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바람대로 이것이 되면은 아마 그 북한 경제의 그 군수공업뿐 물론이고 교통 또 일반 그 민수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북한과 중국은 여러 가지 뭐 갈등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은 그 전략적으로 그 북한을 그 놓칠 수 없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원유 공급은 안 된다. 뭐 지금 이런 입장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상당히 그 그런 것은 안 된다. 독자지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하고요. 최근에는 그 일본 언론이 그 보도를 했는데요.
네.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이 지난 8일 그 독일 함부르크에서 그 아베 그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일본 측이 석유 공급을 아마 그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시진핑 주석이 이런 제의를 거부했다. 이런
예.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원유 공급을 제한하면 이게 무슨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뭐 타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에 마비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자, 지금 또 한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이제 3자 제재인데 이 이야기는 그 한국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또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또 주목을 하기도 했는데 이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우선 그 강경화 장관의 발언, 미국과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외교부가 조금 그 정정한 내용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북한을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라고 논의하는 중이다. 이렇게 추가로 예. 그 정정 하는 듯한 내용의 그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중국하고도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미국 내에서는 사실 중국의 역할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적어도 행정부 내에서는 그 넓게 그 말하자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 유엔 대사 그리고 또 국무장관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이 협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흡하다.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의회 일각에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압박 그리고 분명한 말하자면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입법도 이미 제안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북한과 거래를 하거나 또는 북한과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들에 대해서도 미국 금융기관의 접근을 말하자면 제한한다,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주에 상원에 제출된 상태인데요.
예.
그 세컨더리 보이콧은 그 미국 언론들도 일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작은 중국 기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작은 중국 은행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말하자면 대형 어떤 기구나 기관들을 건드리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시작은 조그만 소형 중국 은행부터 시작해서
예.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그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그 이것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행정부의 그 관리들의 발언들을 전하고 있고요.
네.
의회는 불법적인 그 거래하고는 상관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예.
단체라면은 아예 그것 자체를 제재를 가하는
예.
그런 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의 그런 입법까지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내 기류는 그 중국 정부의 말하자면 호응이 아주 실망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데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서 좀 더 나름대로의 그 말하자면 제재 조치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한 여러 이제 분위기만 보더라도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뭐 대북 결의안을 굉장히 빨리 채택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결의안 나온 패턴을 보면 기존의 결의안보다 항상 그걸 보충하거나 좀 강경한 내용을 담는 그런 패턴을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결의안을 도출해야 된다면 글쎄요.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뭐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뭐 빨리 채택되긴 어렵다 이런 그 전망이 많은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그 북한이 뭐 벌써 5번이나 핵실험 또 여러 번 그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한 가지 어떤 그 패턴 이런 게 이제 뭐 정해진 게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이제 그 핵실험 같은 큰 도발을 하면요. 미국과 그 중국이 이제 그 안보리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대체로 보면 미국이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일단 그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다 이제 제안을 하죠. 그리고 제시를 하게 되면 미국과 그 중국이 그 뒤로 막후 협상 또 절충을 벌여서 몇 달 또 몇 주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나의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데
예.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작년에 그 1월 4차 핵실험을 했고 9월에 5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기록을 보면 그 1월에 그 핵실험을 하고 나서는 57일이 걸렸습니다.
예.
당시에는 아마 그 석탄의 그 민생 목적 이것이 상당히 문제였는데요. 이것을 하나 절충하느라고 두 달 가깝게 시간이 걸렸고요.
예.
그다음에 9월에 그 5차 핵실험을 실시한 다음에는 이 같은 그 앞서 합의한 그 민생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허점이 많으니까
예.
이것을 보완하자. 그래서 이걸 바꾸는 제재를 취했는데요. 이것을 하는데도 거의 87일 거의 석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석탄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그 원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지금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중국으로서는 만일 진짜로 그 원유를 그 공급을 끊는다든가 제한할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 관계가 그 돌아올 수 없는 하나의 그 선을 넘는 거기 때문에요. 중국으로서는 아마 석탄보다는 거의 아마 10배 정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최소 몇 달이 걸리지 않을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진통을 겪을 예. 것이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알겠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에 따른 유엔과 미국 등의 대응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남북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 이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은 뭐 일부가 쓰이고 있다, 뭐 이런 또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발언과 상반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 그런 왜 이런 말하자면 차이가 나는 정반대의 말하자면 그런 판단이 같은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바라보는 또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임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이런 말하자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북한 노동자 임금들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돈에 꼬리표거나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구조로 볼 때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가 덩어리가 커지면은
예.
그것 자체가 말하자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치도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는 바로 이런 판단에 따라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것이고요. 현재 그 문재인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거운동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언급을 했고
예.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상당히 친중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국제사회 제재와 상당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핵 문제 해결에 말하자면 진전 여부를 봐가면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으로서 어느 시점인가는 개성공단 재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언제 재개해야 된다 이런 시점들은 상당히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난주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대표들이 간담회를 가졌죠. 특히 이제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이 처음 시작됐을 때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여기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조명균 그 신임 통일부 장관은 과거 그 개성공단의 거의 뭐 산파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개성공단 그 건설에 그 깊숙이 개입했던 그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예.
아 이번에 그 개성공단이 뭐 폐쇄된 지 뭐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아 그동안 그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4개 그 한국 그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정부가 철수 조치를 하면서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정권이 이제 바뀌고 조명균 그 신임 통일부 장관이 하면서 개성공단에 철수한 그 한국 기업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었고요.
예.
조명균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또 이 같은 그 기업들의 그 애로사항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개성공단은 단순히 그 한국 정부가 그 남북관계 차원에서만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것이 그 국제적인 그 대북 제재 특히 그 유엔 안보리에 보면은 북한에 대한 다량의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설사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싶더라도 이것은 국제사회와 그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단독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계속 이제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한국 정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북한에 관련한 이런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북한이 이걸 그대로 수용하거나 곧바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쪽으로 그렇게 해서 북한을 설득해 나가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측의 반응은 상당히 적지 않이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을 보이고 뭔가 긍정적인 그 말하자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에 대한 분석 또 이에 대한 국제사회 움직임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이번 주 뉴스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탑10을 뽑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만의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봤던 드라마나 또 노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탑5를 뽑아봤어요. 1위는 천국의 계단.
한국에 살면서 알게 된 놀라운 이야기들. 북한 사람들이 좋아했던 한국의 대중문화는 무엇이었는지 카메라를 앞에 두고 유튜브 시청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올해 나이 27살의 박수향 씨입니다.
식사하셨어요? 라고 서울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함경도 말로 바꾸면은 밥 먹었습니까? 이거 얼마예요?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거 얼마인가? 예요.
박수영 씨의 고향은 함경북도 두만강이 가까운 어느 마을입니다. 가족들 몰래 혼자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도착한 것이 벌써 8년 전입니다.
2009년도에 탈북을 해서 현재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온이라는 곳에서 좀 탈북민들을 돕는 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었다는 박수향 씨.
북한에서는 꿈이라는 거를 없었어요. 꿈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는데 근데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들은 얘기가 너 꿈이 뭐니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꿈이 뭐지? 근데 하고 싶어.
태어나 자란 북한 땅과 고향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 탈북민들이 여기서 잘 정착을 해야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박수양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족들 두고 혼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알던 한국은 이렇게 드라마로만 접했었어요. 그리고
탈북자 정착 교육 기관인 하나원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고향집에서 즐겨봤던 한국 드라마 영상 속 세계가 펼쳐져 있을 거라는 기대가 가득했었는데 수양 씨가 마주한 한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야 했던 전투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뭔가 이모가 한국에 있었는데 이모랑 잠깐 통화하면서 들었던 그런 한국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전부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환상적이었죠. 드라마를 보시면 막 일단 그 잘생긴 남자들이 엄청 많고 저 권상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연예인들 그리고 막 회장 집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한국 가면 다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어릴 때 그 드라마 보면서 그런 환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내가 한국 가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허할없게 막 꿈에 나타날 정도로 되게 마음에 많이 품고 있었다가 이모가 이렇게 오라라는 권유로 인해서 가족들한테 다 숨기고 혼자 왔거든요. 왜냐면
가족 몰래 한국까지 와버린 자신의 행동에 처음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뭘 모르고 엄청난 일을 저질러버린 철없는 짓이었다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상에 빠져서 한국에만 가면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때마침 탈북해서 한국에 잘 살고 있다는 이모의 전화를 받고 두만강 건너고 한국 도착하기까지 사람을 보내 도와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혼자 한국에 있었는데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가족이 그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친척 형제가 6명이었는데 그 저희 이모가 제일 막내였고 저희 엄마가 그 바로 위였어요. 그리고 다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카들한테 다 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사촌 언니들은 다 나이가 있고 이미 뭐 사회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선뜻 안 가겠다고 다 거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일 어리고 겁없는 제가 선뜻 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른 언니들한테 다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다 안 가겠다고 하고 얻어 걸린 제가 그냥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제가 첫 스타트를 뛰어서 무사히 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언니들도 아 무사히 갈 수 있구나 이래서 오겠다고 해서 지금 언니들도 두 분이 와 있고 사촌 언니들 안 오겠다고 막 이러던 언니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가족들 다 오셨고 그리고 이모 아들도 왔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와 있어.
강을 건너려다 붙잡히는 사람. 중국에 가서 먹을 것 장사할 것 꾸려오다 잡히는 사람. 하지만 완전히 북한에서 도망가 한국행을 시도했다가 들키는 날에는 온 가족이 고초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국경 지역에서 살았었는데 탈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잡혀 나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냥 뭐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 나오면은 뭐 교화나 이렇게 몇 년 처벌 받고 끝나요. 근데 뭐 한국 가다 잡혔다 이러면은 진짜 심하면 사형이고, 그리고 뭐 관리소 이런 데 용역 못 나오는데 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이모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무사히 갈 거라는 보장도 없어서 부모님들은 분명히 반대를 하시거든요. 내가 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슬쩍 말을 꺼내봤는데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해서 그냥 다 속이고 몰래 왔어요.
멀리 떠난다. 이제 가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괜스레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 일도 그르치고 가족들도 다치게 될까봐 어디에서든 잘 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속으로만 되뇌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수영 씨가 19살 때였습니다.
19살에 간도 커요.
네, 근데 지금 나이 어라고 하면 아마 겁나서 못 왔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근데 그때는 일단 첫째는 겁이 없었고, 이렇게 뭐 가다가 잡힐 거라는 무서움보다 약간 그 내가 갈망하는 그 한국에 대한 그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뭐 이왕 사는 거 저런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러니까 잡힌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깊게 안 해왔던 거예요. 그냥 잡히면은 그냥 막 어떻게 죽을까 막 이런 생각 그냥 떠나면서 잠깐 해보고. 그것보다 내가 이제 가서 뭐 몇 달 후면은 그 맞이하게 될 그 한국 그거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커서 그냥 이렇게 떠났던 것 같아요.
사실 가족 걱정보다는 북한 밖 세상에 대한 상상과 기대가 더 컸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에게 걱정을 끼쳐도 차라리 어디 갔는지 알 길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은 핑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만 진짜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가족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한국에만 내가 갈 수 있다면 약간 그 마음으로 떠났어요.
지금은 부모님이 오셨어요?
네, 지금은 오셨어요.
나중에 만났을 때 한국 갔다는 걸 알고 나서는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제가 부모님이랑 연락을 한 게 북한에서 떠나서 한 거의 3, 4개월 돼서 처음 연락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내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막 그 북한에 거기 분주소라고 하나? 그런 약간 경찰 같은데 막 신고하고 없어졌다고 막 찾으러 다니고 엄청 그렇게 했었대요. 그러다가, 얘가 저희 이모가 저를 납치해서 데려간 걸로 생각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모랑 연락을 하면서 수영이 이렇게 무사히 왔다라고 하니까 믿지를 않았대요. 왜냐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혹시 어디다 막 팔아먹은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완전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빨리 목소리 듣기 전에는 확인을 못하겠다 이러고 그러다가 저희가 막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다 받고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면은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국제전화로. 그래서 그때 엄마랑 처음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보세요 하고 그냥 엄마랑 저랑 이렇게 30분 동안 울기만 했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서로가. 울다가 그냥 이게 카드 넣고 하는데 그게 다 떨어져서 그냥 끊었거든요. 근데 진짜 울기만 했어요. 그때 처음 기억이 나요.
말하지 않아도 모든 말을 하고 있었던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전화 번호를 누를 때부터 신호음이 들리고 수화기 넘어 어머니의 첫 마디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무서웠다, 보고 싶었다는 오만 가지 이야기를 눈물에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만의 안심도 있을 거고 미안함도 있을 거고
그쵸.
고마움도 있을 거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이심 전심
맞아.
무서웠죠.
그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그 국정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때 가족 생각이 처음 났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왜냐면 긴장하고 내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가 북한에서 떠나서 일주일 만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은 정말 긴장함과 이런 생각, 가족 생각 전혀 안 났고 국정원에서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그 방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 보니까 가족 생각이 그때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서웠던 게 뭐냐면 내가 이러다가 죽을 때까지 가족을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제일 약간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라도 하고 나올 걸 왜 몰래 나왔을까 이런 막 후회, 그때부터 그리움, 후회 막 그런 게 너무 컸었죠.
어떻게 됐을까?
네, 잘 살고 있을까? 나 때문에 또 피해는 받지 않을까?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나 여기 살아있다고 얘기는 하고 싶은 방법은?
나 무사히 도착했는데 그걸 알고 있을까? 어떻게 걱정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속 세상에서는 국경을 오가며 가슴을 졸이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 북한이라는 곳에서 한국까지 오기에 그 헤쳐 모여의 그 과정이 지금 다시 하라 그런다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진짜 작년까지도 그런 꿈을 꿨었는데 이렇게 자기만 하면은 꼭 한 몇 달에 한 번씩 그런 꿈을 꿨어요.
시간이 흐르고 부모님도 한국에 오셨고 수향 씨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명확해질수록 꿈속의 불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내가 북한에 가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속에서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 죽음을 무릅쓰고 한국에 왔는데 다시 북한에 갈 수 있으면 어떻게 내가 다시 무사히 탈북하지? 이런 생각을 막 놀라 있다가 막 이렇게 탈북하려다가 경비 그 군대들한테 잡히는 꿈도 꾸고 막 그러다 놀라서 일어나면 꿈이고 그냥 꿈에서도 진짜 제발 꿈이었으면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도 가끔 그런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그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아마 있어서 이렇게 꿈에 정말 자주 나타났어요.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8년 차에 박수양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